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보신 출애굽기 4장에 이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큰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네가 이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자 여러분이 뭐 이 남포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익숙한 그 내용들 모세는 거부하고 본인이 안 가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게 되어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온갖 모든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네가 무슨 이적을 보이더라도 그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건데 여기까지가 처음 내용이고 이제 인과관계로 그렇게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므로 그 바로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 하라 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참 그러니까 앞에 내용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내용이 의미심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네가 안내 보내줬으니 나의 장자를 풀어주길 거부했으니 나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너의 장자를 치겠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죠. 성경을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보시는지요? 이 세상 많은 학자들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도 그랬고 또한 그냥 평범한 신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뭔가 이런 신적인 교훈을 담은 책이라 생각하여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뭔가 이상하고 어찌 보면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이 따분한 이유는 쓸데없는 소리가 많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재난을 피할 수 있는지 즉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만 딱 요약해서 적어 놓았으면 참 읽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편할 텐데 중간중간에 너무도 자주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표현을 담으셔서 헛갈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냥 헛갈리면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면 뭔가 나의 신앙과 믿음에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무턱대고 하자니 또 이게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살짝 귀를 닫는 거죠. 눈을 감거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우리도 생각 안 하고 따지지 않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따지지 않아서 우리 피차 편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범적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저는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되면 늘 여러분에게 시비 걸 생각뿐입니다. 시비 걸고 싶어서 살짝 몸도 떨리고 마치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약간의 환희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께 시비를 거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준비하며 또한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 속에 감춰졌던 재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보신 이 짧은 세 개 구절 중에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온갖 이적을 행하신 게 하셨구나. 내가 영화에서 봤어. 아니,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만화에서 봤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 개기면 그 정도 벌은 결국 받게 되는 법이지. 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중간에 이 부분을 시비를 거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무슨 기적을 하건 그가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성, 논리적 사고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누구나 다 그 의분에 도달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바로는 뭔 죄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바로가 지은 죄는 바로의 죄냐 하나님의 원인이냐 하는 부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을 맡으신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재차 강조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바로의 죄책이, 바로의 죄의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막 설명을 하셨죠.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대충 개구리 정도 봤으면 바로가 회개하여,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망정, 그러니까 회심은 하지 못할 망정,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아량 정도는 품도록 허락하시지, 왜 불쌍한 그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닫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제가 제 눈으로 보았을 때 벌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과 귀를 닫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신 듯한 분이 벌써 몇 분 계십니다. 아니시길 바랍니다. 저랑 같이 시비를 걸고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반문한 겁니다. 그러시다면 이 장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는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장자는 왜 죽이셨나요? 성경이 재미있으려면 더 막말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을 읽을 때도 그 소설가가 평소에 어떤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단어들도 그는 거기에 어떠한 다른 뜻을 담아서 그의 작품 세계에 사용하는가를 이해하고 본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당연히 그 소설이 더 이해가 잘 되고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읽히게 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장면, 한 문장을 잘라서 글자 그대로 표준 국어 사전을 갖다 놓으시고 해석하신 다음에 그걸 외우실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성품이신지,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그가 그 이전엔 어떻게 해오셨고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읽는 거죠. 이 시점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대입하여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돌아가는 이 시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축복하죠. 그 축복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너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사건?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떠안고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나의 장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너의 장자는 내가 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이 출애굽기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는 출애굽기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과거에 있었던 요셉을 모르는 자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알다와 모르다는 단순히 영어의 know, don't know를 넘어서는 많은 관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을 모르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란 것은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부터는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자로,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 시대의 바로랑은 사뭇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표자의 장자를 죽인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이 그 대가 끊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뿌리, 자신의 근원,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뿌리가 이제 잘려 나가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독자로 삼으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 장자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약속대로 구원받아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테니 그들의 근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살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성품을 닮은 자들임을 이 세상에 보일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장자입니다. 장자는 그런 존재죠. 아버지를 닮은 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 그리고 또한 장자는 아들이 혼자만 있으면 장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아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데에는 그 장자 말고 밑에 동생이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장자 역할을 하여 그 동생이 되어 제가 얘기하기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너희로 인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장자로 인해 복받게 될 다른 차남들, 막내들, 다른 자녀들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죠, 우리. 이방인들이죠. 제 설교가 어렵나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려우시면 저희 아버지 설교는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맨날 조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요즘 유식한 MZ세대 말로 빌드해 오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학자들이 족보의 아브라함이 큰아들로 되어 있지만 그의 형제가 먼저 죽는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확실치 않으니 그렇다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떤 인물들이죠? 원래 장자입니까? 첫 아들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쉽게 하면 크로스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했던 그 일. 왜 하나님은 그러면 장자로 태어난 애들은 장자로 안 세우고 밑에 애들을 꼭 장자로 세우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나의 장자가 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장자로 기록된 것은 그들의 아주 사소한 공로나 조건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이요. 어디까지나 은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내가 그의 아들 이삭을 장자로 삼은 것도, 내가 그의 아들 야곱을 장자로 삼은 것도,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은 것도, 그들에게 그 어떤 사소한 요구에 대한 만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은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못 박았죠? 누가 그가 하나님임을 못 알아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장자로 삼으신 그 장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땡 하고 끝났나요? 그 장자가 예수를 못 박아 우리 다 망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그 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 장자로 인해 자기는 차남인지도 막내인지도 몰랐던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이게 된 거 아닙니까? 단편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차별하시고 바로를 버리시고 애꿎고 죄 없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지만 우리 생각엔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알아 다시 이 내용을 보니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그의 장자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한 것도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제 세상은 벌써 그때 이미 심판을 받고 애굽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바빌론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묶이게 된 거죠. 우리 조선 놈들도 임진왜란 때 피난 갈 때 조상신에게 모시는 제사 그릇은 목숨을 걸고 챙겨갔던 우리 조선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일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시점밖에 보지 못하니 우리의 눈에는 불의하신, 잘못하시는, 불공평하신 것처럼 보였던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긍휼을 맛보는 그의 사랑 안에 가족으로 묶이는 그러한 선의 결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일 중에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니까요.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완벽한 존재일 텐데 그가 만든다라더라 그가 창조했다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불완전할 수가 없다. 세상의 가장 똑똑한 지식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오늘 보신 출애굽기 4장 그 세 구절만 똑 띄어놓고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의 조상에게 같이 하셨던 그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에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 세상에 실현시켰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께 불순종함은 이스라엘 말고 그 이방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한다는 바울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히 겪게 될 고난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신음할 겁니다. 나에게 원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같이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신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그것은 그 단편 순간으로는 불공평과 단순한 어떤 후회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선한 결과로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은혜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다는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차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선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못했던 일, 이제 우리는 해야죠.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일,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에게 와서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곳으로 여러분이 장자임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 오늘 하루의 만족과 안위와 평안함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오늘 나의 목숨이 보존될는지 내일 또 어떠한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두려워만 하지 않고 그저 후회와 눈물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장자로 용감히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